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2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뭐 긍정적인 내용일 것이고 또 육적이라 하는 얘기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실체가 없는 그런 것을 영적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물체는 육적인 물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이제 영적인 것이 무엇이고 육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다 육적이다 이런 얘기가 해석이 되지 않고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영적이란 성경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도 영생을 얻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이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서 그것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이 세상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육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그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 그 생명을 거절하거나 간과하거나 외면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육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적이란 이 의미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육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으로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끝은 죽정이로서 결국 심판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참다운 영적 생명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윤리 도덕으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 육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놓고 예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믿어도 육적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된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만나서 그 말씀을 따라 나설 때 그때 주여 주여 하는 그들은 참다운 주를 찾고 따라 나서는 것이니까 영적인 고백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그 영적 생명을 따라 나서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100번 1000번을 외쳐도 그건 나중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부인하는 그런 결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다 육적이다 이 구분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따라 나서고 있느냐 그것은 영적인 사람인 것이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사람이 이 구분이 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느냐 안 따라 나서느냐가 영과 육을 구분한다는 그런 것을 아신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 때 내 물질을 내가 소유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물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는 욕심이 많고 세상적이다 물질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질을 가지면 뭐 세상적인 사람이고 물질을 안 가지면 영적인 사람이고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른 판단 기준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따라 나서는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물질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유익한 것이고 그것도 물질을 갖고 있는 것도 영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따라 나서지 않으면서 그냥 이 세상에서 청빈을 한 척하고 가난한 척하고 검소한 척하면서 남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육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영적인 것이 영과 육을 구분하는 그 기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 물질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바탕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어찌 모세의 기록이 소를 염려해서 기록하는 것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냐,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냐, 복음 전도자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일하고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선한 것을 뿌렸은 즉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우리가 거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할 리가 있겠느냐? 절대로 과하지 않다. 영의 것을 받고 육의 것을 우리가 거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너희에게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서로 비교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생활비를 조달받을 그런 권한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한을 쓰지 않는 것은 복음을 전한 데 있어서 혹시 장애가 되는 그런 경우에 그것을 내가 행사하게 되면 그들이 낙심할까 봐 우리가 쓰지 않고 우리가 견뎌내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간다는 이 얘기를 바울이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을 뿌리고 너의 육신의 것을 거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한, 내가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절제하는 것은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9절 10절 읽고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간다는 의미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읽겠습니다.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난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성경에 소가 나오죠. 소가 나오니까 이 소를 그냥 들판의 소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 1차적인 어떤 인식인 것이죠. 그렇죠? 개들과 행악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짖는 개를 조심하고 또 나쁜 이 살인자를 조심하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면 진짜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으로 나는 이제 주님의 뜻에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할 때 성경에 나오는 소가 그런 동물농장에 나오는 그 소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분명히 여기서 얘기합니다.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어찌 소를 위한 것이냐. 10절에 보면 전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가 아니라 우리 이 복음 전도자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돼지라고 기록돼 있어도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기록돼 있어도 그 돼지가 이 삼겹살 돼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도 미국에서 신자들도 이 돼지를 그냥 그 돼지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고 지금 안식교에서도 돼지고기 안 먹는 것도 돼지를 그냥 돼지로 100%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돼지는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윤리 도덕적으로 전하는 자들을 돼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돼지도 누굴 뜻하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우리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0절에서 보면 전혀 그게 농장의 소가 아니고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그 뒤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다시 한번 그 소가 농장의 소가 아니라 이 우리 복음 전도자를 서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 그렇지만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소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죠? 소도 여물을 주면서 시켜야 된다. 그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도 우리는 소 여물을 주면서 일시키죠.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걸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소를 위해서 이 기록해놨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 인수식 해석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주장한 얘기가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참새도 보호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참새도 보호해야 되니까 그들은 참새고기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소고기도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채식주의자라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은 채식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옷 입히시고 기르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백합과 식물도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히 그것을 끊어가다가 나물로 무쳐먹고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만일 이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 성경을 읽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저렇게 하라고 했다 하는 얘기는 전부 구름 잡는 얘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그 사람 먹을 것도 없어요. 채식도 못하지 육식도 못하지 땅을 흙파먹고 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성경을 추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이 제대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전파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파되어봤자 엉뚱한 짓 하다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들 소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들이 교회 지원을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고 그리고 밭을 가는 자는 그것을 거둘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복음에 전도하는 일을 너에게 했으니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도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그것이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은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이 영적인 문제고 사실상 바울이 보상받고자 하는 것은 밭을 갈고 식물을 뿌려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추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육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바울이 추수하는 것을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알지를 못하고 단순하게 바울이 왜 이렇게 먹을 걸 밝히냐 지원받기를 밝히냐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했으면 그 일에 대한 보상을 어떤 형태로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을 가는 자는 추수할 생각으로 걷는 것이고 그죠? 곡식을 떠는 자도 그 떠는 곡식을 먹기 위해서 떠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당연하다고 말한 그 내용하고 우리도 또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청빈해야 되고 무소유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집을 편찬을 해서 발간을 했는데 그 책을 나눠주고 그 책에 대한 어떤 비용을 교회에 청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런 비용까지 다 청구해서 되겠나 이런 의혹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아니 장로님은 돈 많이 가지면 되고 목사님은 돈 조금 가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장로님이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목사님이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목사님은 그 돈을 어디다 쓰겠어요? 영혼 구원에 쓰겠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재물이 있든 없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영적인 일을 한 데 쓰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죠. 장로님이 돈 많이 갖고 있으면 자기 그 투자해가지고 세상 것을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업 번창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것이죠. 둘의 용도가 틀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의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럼 목사님도 충분한 보상을 받고 그것을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방향대로 영적으로 쓰시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사님은 청빈해야 되고 가난해야 된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밖에 있는 지금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 돈 많이 받아오는 건 괜찮아요? 그럼 목사님이 청빈해야 되면 그 사람들은 돈 많이 받아서 편안한 생활을 하면 좋고 목사님은 돈 없어가지고 찔찔매면서 있으면 좋겠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거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목회자는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충분한 어떤 이 보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유는 목사님께서는 목회자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세상에 어떤 가수들이나 뭐 운동선수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될 수 있으면 풍부한 지원금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목회자가 무슨 이렇게 돈에 대해서 밝혀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야 이런 판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몸을 바꾸자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자체가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하면 지금 쪼들리고 있는 목회자들은 그래도 좀 옳은 말씀하신다 이렇게 저를 지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어떤 뭐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가 그렇고 우리 진리의 흐름이 그렇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일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상적으로도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기본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목회자는 청빈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전부 기존의 바탕 생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생각이 여러분 튀어나올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 밖으로 밀어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아무튼 여기서 간단하게 내가 너희에게 일을 했으면 너희들은 나에게 일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하는 건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어서 이제 영적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11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너에게 일한 것은 너희들이 잘 모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야. 이것은 세상에 어느 금은 보아도 여기에 감당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줬는데 내가 너희들로부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내가 요청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하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으로 일해서 일에 대한 보상 주는 것도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더군다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세상 금은 보화보다 귀한 생명을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이 바울의 요구가 아니면 바울의 요청이 과하다고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먹고 마시기를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울이 육신적으로 뭘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지원을 바라는 거지만 그것은 영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양식이 필요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영적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지탱이 되는 것이고 어떤 근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육신의 바울이 없으면 영의 생명을 전하는 바울도 없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바울의 육신의 모습이니까 육신이 힘들면 지원해줘야 되고 배고프면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 영적이라는 것은 바울이 하는 모든 일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물리적인 지원을 요청해도 그것은 영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왜? 영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가 큰 교회를 짓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비판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 이 성전은 참다운 성전은 우리 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내 몸이 움직이는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 건물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고 우리 몸이 참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는 일면 맞는데 몸이 참 성전이면은 그 참성전이 일할 수 있는 바탕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일할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건물성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지었죠. 교회 없으면 집안에서도 다락방 안에서도 지역 안에서도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곳이 저 건물성전인 것이고 벽돌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 교회를 건물을 짓던 아니면 상가 건물을 쓰던 전부 다 영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과 욕을 구분해서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몸 안에서만 뭐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몸 안에 있어서 내 몸이 성전이면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성전이라면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건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뭐 공급할 거 공급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건물교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 건물교회가 육적인 것이 아니라 건물교회도 영적인 것입니다. 다만 육적인 사람이 세운 건물교회는 그냥 같이 육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만은 영적인 그런 참된 생명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든 축소하든 뭐를 하든 이 사람들은 전부 영적인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 혹시 다가오게 되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건물교회는 이건 참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 드린 얘기를 그 얘기를 해주세요. 영적인 사람이 건물 교회 짓는 것은 그 건물도 영적인 건물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어떤 유튜브가 유튜브 하는 목회자인데 그분 목회자인데 저쪽 서초동에 있는 큰 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이제 지하의 성전이 뭐 도로 부지를 침범했다 안 했다 그런 것으로 이제 어떤 문제를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가 있는데 그때 그 유튜브에서 나와가지고 아 교회를 저렇게 크게 질 필요가 없는데 교회는 조금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 큰 교회 아니고 뭐 몇 명 있어서 자그마한 교회를 운영하시는 목회자인데 그분의 그 생각이 아주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에는 교회라는 것이 큰 교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그마한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큰 교회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번듯한 교회에 있어서 기독교를 이렇게 표상하는 그런 건물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비록 여기 있지만 그들을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복주셔서 저렇게 하셨네 생각하고 또 힘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작게 지어가지고 무슨 학교 강당을 빌려서 쓰든지 하고 이건 나머지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들의 기본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는 청빈해야 된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하고 그 맥을 같이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작은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도 줄었지만 많기 때문에 큰 교회도 정말 많이 있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 서로 융합이 되고 조합이 조화가 되어서 참다운 교회의 군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그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전부 학구방 같은 교회만 가지고 상가교회만 가지고 뭐 한국 교회가 이렇다 생각하면 남북에도 부끄럽잖아요. 교회 처음 오는 사람도 이런 데 오기 싫겠네. 조그만 교회 오기 싫겠네. 아무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물질로 놓고 판단하고 물질이 많으면 나쁜 건 물질이 적으면 좋은 건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그 눈을 우리는 전부 빼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절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눈이고 우리가 제거해야 될 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이것을 팔아서 뭐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룟 유다의 생각이죠. 자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을 했나요? 자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의 머리에 옥합을 깨서 향유 비싼 향유를 들여 붓는 것 가룟 유다를 비롯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저 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지 말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향유를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여자가 좋은 일을 한 것은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이 향유가 온 방에 가득 차게 한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깨져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을 이 향유 옥합을 깬 것을 비유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향유 옥합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가지고 밥 한 끼 주는 것보다 이것이 나에게 부어져서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남들한테 알려지고 계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그것이 좋은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향유 옥합을 허비한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향유 옥합을 가장 효과적으로 영적으로 쓰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교회, 지금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교회에서 하는 일, 그것을 그 교회 건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놓고 교회를 팔아서 강당으로 옮겨가고 교회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자 얘기하는 것도 바로 여기서 이 향유 옥합을 깨지 말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하는 얘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게 알맞게 쓰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을 판단할 때 우리 눈으로 기본 상식으로 인간 상식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의 눈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고 있는 눈이 바로 그런 눈을 가져야 될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헌금도 마찬가지다. 교회에서 하는 헌금도 이것이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그걸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체험적으로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드리는 이 자체도 그 자체로도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물로 드리는 그 모형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있죠. 그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알도록 우리가 안내받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갈등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계기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도 어떤 상징적으로 또 하나님께 우리가 몸을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드린 것에 갑절로 칠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교회 헌금하는 것은 전부 허비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허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썩은 눈의 생각인 것이고 하나님 아는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정말 소중한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 일을 하시고 없어도 하나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게 된 그런 사람들은 그 헌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확장되어 나가고 더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통과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된 것이다. 여러 면에서 유익된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영의 생명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육에 무엇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과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이것이 분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말씀 보십니다.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일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다른 사도들이 교회에서 먹고 마실 권한이 있는데 우린 바울과 바나바인들 그런 권한이 왜 없겠느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얘기하는 사람처럼 전도자가 자비량 자기가 덜어서 이렇게 전도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만나게 되었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바울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바울이 자비량 하는 것이 마땅한데 교회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까 봐 바울이 난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바울 얘기를 그 다음에 듣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모름지기 전도자는 자비량 해야 돼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바울이 그 앞에서 내 교회 지원을 받게 되면은 이 사람이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시험 들고 바울 말고 딴 복음 들어야 되겠다 하고 글리 갈 것입니다. 글리 갈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사람이 거기서 고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뻗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원을 받지 않고 내가 참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권을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다 얘기하고 있는 것은 범사에 내가 겪어나간다. 힘들면 내가 겪어나간다. 예를 들어 복음 전하면서 일도 같이 하려고 되면 복음에 소홀히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복음을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일을 하는데 더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힘든 일인데 바울은 그것을 잘 힘들지만은 겪어나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바울이 자비량 하도록 놔둬야 되겠어요? 안 놔둬야 되겠어요? 말리는 게 누구를 위해서 좋으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복음이 더 깨끗하게 명료하게 자기 자신이 들어오고 자기 자신이 정말 참된 복음을 아무런 저항 없이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바울을 위한 것보다도 바울은 이미 생명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바울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도들은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데 자기 자신은 자비량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도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그것을 포기하고 자비량으로 내가 전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베드로는 교회에서 먹고 살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둘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는 바울 안에도 있고 베드로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에서는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해두고 감동을 주시는 것이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상황에서 그렇게 하도록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그것을 율법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바울도 훌륭하고 최고고 베드로도 훌륭하고 최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 평등한 것이 아니라 서로 최고로 평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자인 경우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부자로서 또 그 사람은 또 복된 것이고 뭐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비천하고 없었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풍족할 때도 있었고 빈핍할 때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니까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도록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있는 현장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근원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달받는 자, 복음을 받는 자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세상 이치에서도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참된 복음 전도라를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가 그런 전도자들을 지원해야 될 것은 이 육신의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당연히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의 물질을 받는 것이 과다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에 속한 바울이 하는 모든 일, 교회를 건축하는 일 또는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적을 바라서 육신인 것을 밝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영의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바울은 하는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그들 앞에서 자비량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량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얘기를 했겠죠.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들도 나중에는 자비량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원해 주는 게 맞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중에 커가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바울은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앞으로 또 이 얘기를 이어나가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들은 이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생각대로 기존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목회자가 청빈해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옷한벌로 10년을 입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 엎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함께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도 제대로 된 생명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잘 자라게 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모든 정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한 분도 빠짐없이 장성한 자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